한국이 해방이 되고 나서 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 분들이 다스리면서 뭐 정치, 경제, 문화, 뭐 종교에 이르기까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서 다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인도해 나갔죠. 그런데 이제 한국이 해방이 되면서 일본 분들이 다 물러나가고 이제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그것이 정치든 경제든 외교든 문화든 군사든 종교든 무엇이든지 새롭게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세우고 장관을 세우고 군인들을 세우고 경제인들 또 지식인들 모든 전반에 걸쳐서 다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한국이 정말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이루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방을 맞고 독립을 하게 되었으면 이런 역사들이 새롭게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역사들, 복원하고 회복하는 역사들이 있게 되죠. 미국도 역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얻은 뒤에 모든 것을 미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스스로 다 맡아서 정치, 경제, 문화 또 모든 면에 이르러서 순수한 미국인들로만 또 새롭게 해나가는 그런 일들을 겪어 오늘날의 세계 최고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어지면 바벨론에게 정복당해서 그들의 식민지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을 끌려가서 포로로 살다가 70년의 세월을 지난 뒤에 저들이 독립을 맞아 다시금 저들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무너진 나라, 자신들의 무너진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와서 나라를 새롭게 해가는 이 과정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삶,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감동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돌아온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한 일들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먼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첫 절에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장 1절에 보면 성이 건축되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이 건축됨. 그 앞에 6장의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바로 그 위에 보시면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에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50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올렸다라는 거 아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한 일들이 무엇이냐면 성벽을 재건해 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여러 이민족들이 저들에게 쳐들어와서 저들을 다시 짓밟고 포로로 잡아가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을 할 수 없도록 성벽을 재건해 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세울 때 있어서 그 나라를 방어하고 그 성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방어할 수 있고 우리는 이 나라를 이렇게 새롭게 세웠습니다라고 사방팔방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이 성을 세우는 것만큼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역사들이 나라를 세우면 성을 축조했습니다. 다윗도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서는 이곳저곳에 성을 세운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세계 역사 모든 문화에 보게 되어지면 나라를 세우면 성을 세워 그 나라가 세워졌음을 알리고 나라의 그 방어망을 구축하는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날의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과 한번 접목을 해서 생각을 한다 했는데요. 우리가 사단 마귀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의 종이 되어서 지배받고 컨트롤을 받고 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던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줄여서 구주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당신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나를 이제는 더 이상 사망과 죄 가운데 놔두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것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신분을 허락하여 주신 나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며 이제는 우리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따라가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보세요.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요.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서 고통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여기 보세요. 여기도 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미국 형제분들을 위해서 혹시 자막이 비춰질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또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의 장막을 세워주셔서 사단마귀가 우리를 다시는 침탈하지 못하고 우리를 포로 잡지 못하고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잡지 못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주인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 진심으로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교회, 우리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심령 위에 교회를 세우셔서 보호의 장막을 드리워 주셔서 그 누구도 어떤 사단의 세력도 우리를 침탈하지 못하고 우리를 포로 삼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저들이 다시 재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이 다시금 세워간 것처럼 오늘 우리가 과거에는 사단의 종이요 사단이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로 타였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천군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함께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는 내 백성이요 내가 택한 백성이요 나의 핏값을 한 백성이 누구도 손대지 말지어다 선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이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의 여정을 보니까 뭘 했냐면 오늘 본문 7장 1절로 다시 가서 보시면 성이 건축됨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짝을 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I had set up the doors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이 아무리 견고하게 크게 두껍게 세워졌다 할지라도 문이 없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문이 없으면 그 성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도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의 저 큰 만리장성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길이가 만리가 된단 말이에요. 달에서도 그 만리장성이 보일 정도로 그 성은 크고 길고 웅대합니다. 높이는 9m요, 두께는 30m나 됩니다. 그래서 북방의 이민족이 중국으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대단한 공사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 성이 뚫렸습니다. 그래서 침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이 무너졌습니까? 성이 공사가 잘못돼서 큰 대포라도 맞아서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성이 무너졌는가요? 아니죠. 뭐가 열렸죠? 그 보초병이 뇌물을 받고 그 문을 열어준 거예요. 성문의 파수꾼이 뇌물을 받고 그 성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세운 그 성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인해서 열리고 침략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이 아무리 견고하고 크다 할지라도 문이 없으면, 혹은 문이 열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지은 다음에 성에 문짝을 달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초협에 보게 되어지면 성을 짓고 문을 달려 할 때 이민족들이 쳐들어와 그 문을 불살랐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성을 부수는 것보다는 무엇을 부수는 것이 더 쉬우니까. 문을 부수는 것이 쉬우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두껍고 좋은 문을, 아주 누구도 뚫을 수 없는 그런 문을 저들이 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하여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길 원해도 내 마음의 문이 열려 있으면, 내 마음의 문이 무방비로 열려 있게 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날마다 유혹받고 날마다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고 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까?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마음을 넣어두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단 마귀가 예수님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팔아버릴 만한 마음을 넣어두었더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그를 신뢰했는지 그에게 돈 궤를 맡겼습니다. 이 재정을 담당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신뢰가 있지 않으면 담당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이나 어떤 나라나 재정을 담당하는 그 장관은 한 등급 위에요. 한국의 경제기획원 장관은 장관이지만 그보다 조금 높은 부총리급입니다. 그만큼 신뢰받고 실력 있는 사람이 재정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팔아버리려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넣어두었더라? 마귀가, 사단이 그 마음에 그 팔려는 마음을 넣어둔 거예요. 그 마음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닫혀 있었기 때문에 사단을 향하여 완전히 열려 있었어요. 무방비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예수님의 제자인 이 가룟 유다의 마음도 들락날락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입술로는 나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살기를 우리가 원하고 노력을 해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한 마음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자꾸만 들어와서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부패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한 어떤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고 나를 향한 어떤 고정된 그런 마음을 깨지 못해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사단이 몰래 넣어준 그런 마음들을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쫓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제 식민지 치하 때 일본 분들이 한국 분들에게 쓰는 아주 그 민간 중에, 백성들 중에, 사람들 중에 몰래 흩어놓은 그런 이상한 유행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안 돼라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나라 민족이 스스로 깨닫고 알아서 이 말을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한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닙니다. 조선 총독부에서 이러한 저러한 루머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민간 중에 그 루머를 퍼뜨리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닌데 원래 품앗이 정신이 있고 협동 정신이 강한 한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은 모이기만 하면 싸우고 모이기만 하면 안 되라는 루머를 만들어서 한간에 그것을 퍼뜨려서 마치 우리는 원래 모이면 안 되나 보다, 모이면 싸우나 보다. 이런 것이 조선인들 심령 속에 들어가 그것이 현재까지도 우리에게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한국 민족은요, 여러분 문화를 보세요. 강강술래가 있지 않습니까? 품앗이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그 둘의 정신도 있고 말이죠.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협동정신이 어느 민족보다도 강했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런 루머 속에 몇십 년 만에 우리는 모이면 안 돼. 우리는 모이면 싸워. 뭐 이러한 루머 속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잘못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발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협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렇지라고 하면서 스스로 우리를 향해서 반쯤은 포기할 때도 많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입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송기런 목사님이라고 가정사역을 아주 잘하시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대학교 때 철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좀 똑똑했대요. 그래서 철학과 교수님이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면 손을 들고 반박을 했대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말이죠. 내 생각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여튼 그 교수님을 귀찮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말고도 몇 사람이 같이 그랬는데 그분 목소리가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찍히기를 그분 송기론 목사님만 찍힌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봤다 하면 무조건 C. 그래서 소위 말해 All C, 오란 C가 됐어요. 졸업이 가까워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교수님을 찾아가서 빌었답니다. 절 좀 용서해 주시고 예쁘게 봐주세요.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래 열심히 해봐고 등을 턱턱턱 쳐주시더래요. 그래서 다른 공부 다 접고 철학 공부만 했대요. 그래서 그냥 시험 볼 때에 빡빡하게 적어서 내보냈답니다. 남들 한 페이지 쓸 때 두 페이지 써서 내보냈대요. 그런데 결과가 뭐였을까요? 역시 C. 그래서 화가 나서 내가 이 인간을 다시는 상종하지 않는다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장이 늦으니 그 교수님이더래요. 야, 밉다고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신혼여행을 하고 마치고 이제 처갓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장일은 장모님이 차려준 맛있는 갈비쌈을 먹으려고 밥상에 앉았는데 공교롭게도 앉은 자리가 그렇게 되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갈비는 수북하게 장인어른 앞에 있는데 자기 앞에는 상추하고 고추만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미워서 이렇게 하셨나? 재발절인 거죠? 아직도 날 용서하지 못하셨나? 왜 내 앞에는 상추만 있고 고추만 있는가? 장인어른 앞에는 갈비가 잔뜩 쌓였고 재발절을 갖고 계속 고추장에 고추만 찍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갈비 있는데 손은 뻗치지도 못하고 나를 미워하는가 해서 그랬더니 그 뒤로 장모님이 이런 선입관이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송서망은 고기보다 고추를 좋아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처갓집만 갔다 하면 고기는 하나도 안 주시고 날마다 고추만 잔뜩 싸서 주거나 먹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모님에게 나 고기 좋아한다고 얘기 좀 하라고 해도 그게 오늘날까지 고쳐지나? 아니야, 송서망은 고추 더 좋아해. 사람이 한번 이 선입관이 들어가면요 이 선입관을 버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 사람 싫어! 사단이 우리들 마음속에 저 사람 싫어! 하는 그 마음을 넣어주면요 그것이 공식이 돼서 그것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억제 빠지 못하고 자꾸만 5회, 6회, 7회, 8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를 할지라도 사단이 그 마음속에 끌고 들어가서 열려진 그 마음에 사단의 무방비로 되어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넣으니까 생각이 곧 무엇으로 옮겨졌죠?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단이 우리들 마음속에 들락거리려 놔두었다라면 여러분 문짝을 빨리 달아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문짝은 무슨 문짝이냐? 믿음의 방패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여러분 빨리 달아 놓으셔야 돼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그 마음이 사단에게 아직도 열려있다라면 사단이 우리들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갈등하는 마음, 분리하는 마음, 상대방을 향해서 증오하는 마음까지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나는 안 돼, 나는 못났어라고 하는 이상한 자기 자학적인 그런 생각을 사단은 자꾸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도 팔고 자기는 목을 맸어요. 사단은 그런 것입니다. 남을 증오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가치 없는 인간으로 여기게 만들고 역시 나 또한 가치 없는 인간이라고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잘못 오해하게, 상대방을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독립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와 복락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은 빨리 여러분의 마음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떤 유혹과 공격을 하더라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 하시려고? 믿음의 방패 안 하시려고? 더 크게 좀 대답하세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면 무엇을 했는가 하니 오늘 본문 7장 1절에 계속 봅니다.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놀이하는 자들과 레이 사람들을 세운 후에 네아오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전에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세워놓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저들이 물러가고 이제는 스스로 유대인들 중에 예루살렘을 다스릴 자를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 심령속에 사단마귀가 왕노릇했다면, 우리가 사망과 죽음의 종노릇했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만이 우리들 심령속에서 역사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우리를 가르치며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성령님만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성숙해 하는 그런 좋은 길잡이요 선생님이 되고 또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다시 한번 크게,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진리의 길로, 천국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우리의 선생님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니까 우리 느헤미야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죠?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쭉 내려가셔서 8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들의 삶에 아무런 영적 방어벽이 없을 때야, 우리들에게 믿음의 방패가 없을 때야, 사단 우리에게 쓸모없는 죄질 생각, 죽을 생각, 실패하는 생각만을 가지고 살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혈의 공로를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보혜의 장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의 방어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방패를 주셔서 우리를 주님께서 둘러싸시고 함께 하시면서 이제는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잡한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걷어내시고 다 뽑아내시고 다 뒤집어엎어서 뽑아내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진리의 말씀만을 넣어주시길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식민지 생활하는 식민지인들에게는요, 먼저 자기들을 다스렸던 그런 강대국의 문화의 잔재, 자기들과 맞지 않는 어떤 그런 언어 속에 섞여 있는 것들, 문화 속에 섞여 있는 것들을 다 걷어내고 고유의 문화를 찾아서, 언어를 찾아서 회복하는 그런 운동들을 하듯이 저들은 저들만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의 법을 삼아서 바벨론의 법이 아니라 아수르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저들이 온전히 이제는 찾아서 듣고 그대로 살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해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던 저들에게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므로 그 속에 찔림이 있고 그 속에 깨달음이 있고 그 속에 감동이 있고 그 속에 소망이 있어서 저들은 크게 울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소망과 능력을 잊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말에 귀 기울이면, 세상 사람들의 귀 기울이면 우리들 마음속에는 걱정과 근심과 분란과 환란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정말 우리를 죽일 듯이 삼킬 듯이 담겨들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면 사는 역사, 힘이 나는 역사, 소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찾고 헤매 있는 바울일지라도 그 귀를, 저를 매질하며 저를 고문하는 그러한 군사들에게 그 귀를 열지 아니하고 하늘의 귀를 열었을 때 천군 천사의 응원하는 소리가, 그 찬양 소리가 그 심령 속에 들려서 찾고 헤매었지만,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옥문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해방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무엇에 매였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누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귀를 그 세상에 열지 마시고 여러분을 핍박하며 어렵게 하는 것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해방되는 역사, 소망의 역사, 놀라운 능력의 역사, 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후에 9절에, 9장에 또 가서 보면 어떤 일들이 있는 거 아닌, 1절부터 보면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3분지일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첫 번째로 반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침례 요한도 하나님 말씀 맨 처음에 전할 때에 복받아라 하지 않고 뭐하라 했지요? 회개하라 했습니다. 회개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에 여러 가지 잡념들과 죄악된 것들이 버물러져 있으면 우리는 무능력한 자가 되고 맙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손에 놓여있던 모든 죄악의 것들을 다 내어던지고 배설물만도 못하게 다 내어던지고 그동안 우리가 했던 모든 우리들의 속에 되어 있는 죄의 기질들, 우리들의 죄들, 이 모든 것들을 자복하며 스스로 주님 앞에 고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복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야곱처럼 그 뼈가 위골되는, 빠져나가는 그러한 고통을 감내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그동안 내가 살며 지어왔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부딪힐 때마다 모르는 척, 안 들은 척, 상관이 없는 척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 앞에 실로 기적처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5절에 보면 또 레위 사람 예스와 단미엘과 바하니와 합사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 부다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납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방벽으로, 우리를 축복의 방벽으로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새로운 진리로 우리를 가득 채우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들로 하나님이 쓰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것을 자랑하거나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의 찬양을 듣기를 원함이 그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무엇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금멸령을 쓰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 앞에 임재할 때 천군 천사들이 먼저 나타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극히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한 맑은 가락들이 넘쳐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주와 슬픔과 원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이후에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는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기쁨의 가락이, 찬양의 가락이 날마다 넘쳐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을 온전히 우리가 영접하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잡으셔서 쓰시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들 심령 가운데 그 어떤 더러운 추잡한 사단마귀의 생각과 음모와 괴율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옵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삶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진정한 진리 안에서 자유의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방패로 막아설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찬양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